지난 몇 주 동안 처음에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로마서 4장부터 이 8장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목사가 돼서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다. 이걸 한번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할 이와 같은 그 필요성이 제 마음속에서 이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 자신도 내가 이전에 그래도 전했던 이런 말씀 이거를 다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지만 참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가 보다.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보고 이런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저 자신에게 상당히 은혜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인 책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책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제 8장을 읽으셨지만 가서 읽어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일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조직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는 것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이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교육을 어느 면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식 교육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당시 다소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 유명한 도시에서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은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이 무릎 꿇고 거기다가 이 짐승 희생을 가져다 드리는 이러한 그 무지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지금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 이 땅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 나무덩어리 돌덩어리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땅에도. 마리아 상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현대 문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명백한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이 그와 같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허사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답답한 사정을 이미 창세 전부터 내다보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가운데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예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구원자가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 놀라운 이 교리의 말씀을 로마서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거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 이걸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완전 무결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 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은 죄 짓는 면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면허가 있으면 운전하듯이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옆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이 결코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게 아니다, 결코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올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법규를 만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만든 규정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의 본성이 있고 옛 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을 하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비명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죄와 처절하게 정말 투쟁을 벌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쟁을 벌이면서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많이 짓든지 적게 짓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위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 법의 문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서 그 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구덩이에서 지옥구덩이에서 저를 들어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육신이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이 모든 걸 하나님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율법의 공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고 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백이 BAG가 아니라 BACK, 우리 뒤에 있는 백이 있는 거예요. 백, 알겠죠? 요새 좀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백이 있다. 그 백이 누구냐?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고 이 백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바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게 아니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십일조 드리는 거라고, 그렇죠? 일주일에 세 번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주일에 세 번 예배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그렇게 기도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을 아는 거가 이런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스펙트럼이야. 저 밑바닥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뭐랄까 로우이스트, 가장 낮은 차원의 저급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 근데 일주일에 세 번 교회 가고 11조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래.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을 아는 게 이만하면, 이렇게 높으면 저 밑바닥에, 알긴 아는 건데 저 밑바닥에 아주 lowest degree, 아주 가장 저급한 상태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아는 게 있으면 여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지. 이 천박한 저급하게 아는 게 아니라 고급, 고급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고급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 이왕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천박하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급으로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화에 참된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살면은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 여러분 매일 걷습니까? 걸어요? 걸어요. 걷는데 성령님 안에서 걸어. 성령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윗구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 걷는 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생활 규범인데 그거는 이 세상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그럼 남들에게 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열심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성경 읽고, 할 수 없이 예배 드리고, 할 수 없이 헌금하고, 할 수 없이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할 수 없이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을 믿는 거에 참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같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야, 여기에 무슨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그렇지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오늘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목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참된 의미,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 자매님들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식의 이런 개념에서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딸한테는 상속재산 이런 거 안 갑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 받고 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몸이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 참 영광스럽다 하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 들어갈 존재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거하시냐? 영광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 영광 가운데 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더 크게 누리려면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싫으시죠, 여러분? 아니, 이거 오늘 좋은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왜 또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저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면 고난이 없는 거잖아요. 고난. 그렇잖아요. 남들 다 놀러 가요. 나도 놀러 가요. 그 주일 예배에 빠지고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고난의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영광에 더 큰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가 되는 그런 도리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귀중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로마서 8장 14에서 27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대개 쓴 약이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최소한 우리 사랑 침례교회 킹제임 성경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듣기에 별로 좋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저 하늘, 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증언이 들려야죠. 어떻게 들려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없는 걸 자꾸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이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자꾸 구원받았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자기를. 아,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지 그 성령님이 저한테 와서 저 사람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간별하는 얘기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구원받으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자녀이면,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누가 상속을 나눠줘요? 죽을 때 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 자녀에게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속의 제일 큰 게 뭐냐? 여러분,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본성에 아들, 딸이 참여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아버지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화로운 몸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함께 차지하는 공동 상속자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영광, 뭐 구원 받았으니까 영광 받겠죠. 그런데 영광에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귀중한 등급을 받는 그러한 영광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으신 것 같은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와서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하면서. 자, 이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그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이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살리시고 나선 그 성령님이 여기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되냐? 15절에 있는 것처럼 양자 삼아주시는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성령님이 직접 증언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돼서 영광을 누리려면, 그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난을 거의 안 받으면 그럼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돼요? 영광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만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 속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뭐 본 적이 있어야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간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유한한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영광이다. 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영광이 뒤따라오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요새 유명한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 지금 우리가 그런 거 겪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겪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험을 못한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의가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좋아서 이걸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고난당하면서도 예수님 좋아하겠습니다 하는 그 일이 생기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그와 같은 구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영광 중에 뭐가 있어요?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가장 흉악하게 여기는 모욕과 천대를 받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먼저 크라운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크로스, 십자가를 구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를 지어서 완성할 그런 비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망대 짓는 일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믿는 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오늘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영광인데 영광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돼요. 지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그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특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산다 이런 겁니다.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도 없고 먹고 살고 뭐 애들 뭐 대학 가고 이런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잘 살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차를 사면 뭐 몇 년 동안 개런티 하잖아요. 얼마 동안 고장 나는 거. 하나님 그런 개런티 없어요. 고난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고난받는 거 진리가 아닌 거 도둑질하고 고난받는 거 소용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것은 100%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천국을 다녀왔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근데 그 셋째 하늘 갔다 와서 천국에 가니까 막 그냥 뭐가 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거기에 뭐가 있는 걸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은 이 차원에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렇죠?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지금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 그거 내가 확실히 이야기해 주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보고 왔는데 뭐라고 내가 얘기는 못한다, 이게. 얘기는 못해요. 그거 얘기하는 게 불법이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는데 확실한 게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 이후에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은 이런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2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사람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공간,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사람의 죄 이후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22절 가서 보니까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정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22절에 온 창조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음의 정도를 뭐라 그랬어요? 산고를 당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이게 당하는 그게 산고잖아요. 엄청나게 아픈 거잖아요. 온 창조 세계가 이와 같은 산고를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23절에 가니까 우리 인간이 신음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신음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단어가 with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기도거리를 가지고 오게 될 때 그 신음의 기도거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서 보니까 온 창조 세상이 신음해요. 사람도 신음해요. 성령님도 하여튼 신음을 가지고 지금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신음이 뭡니까, 여러분? 신음, 그 신음이 뭔가를 제가 사전을 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그것 때문에 고생하며 허덕이는 거, 이게 신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태에서 신음이 나오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끙끙끙끙 앓는 게 이게 신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소나 개나 돼지나 상어나 물고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나 독수리나 저 밑에 기어다니는 모든 이 벌레들까지도 지금 끙끙대면서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지금 힘들어한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끙끙대면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면서 끙끙대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야 정상이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20절 가서 보니까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냐?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창조 세상이 모든 짐승과 모든 날짐승과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이와 같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거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창조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을 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소나 돼지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부패의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썩는단 말입니다. 죽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이 헛된 곳에 지금 굴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집을 짓고 여러분 아무것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집이 점점 빛나고 좋아집니까? 날이 갈수록 집이 이렇게 쇠해져요. 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력학 하는 사람은 부패의 법칙이요, 쇠퇴의 법칙이요, 모든 게 다 썩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에너지는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데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은 에너지와 엔트로피 둘 다가 보존이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만 저 사자도 표범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나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참새도 독수리도 저 밑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끙끙 속으로 알면서 뭘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사람들이 변화가 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소망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 9절을 가서 보시고 이사야서 11장 전체와 35장, 이사야서 65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여기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얘기하냐? 자,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세요. 그렇죠? 그분의 호칭이 뭡니까? 우리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 무슨 아들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회복을 통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기 7년 전쯤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모두 홀연히 변화가 돼서 어떻게 몸이 변화가 된 상태로 올라가서 혼인만찬 7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온단 말입니다. 뭘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가 돼야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창조물이 원상복귀가 되면서 다시는 썩음이 없고 그렇죠? 다시는 헛된 곳에 얽매이는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라든지 예스겔이라든지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 땅에서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짐승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도 짐승처럼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하는 본인의 부패한 상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 세상을 보니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롯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떤 세상이에요? 그냥 눈만 뜨고 옆을 바라보면 다 뭐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7절 가서 보니까 롯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저 의로운 사람이 거기 살던 사람들의 불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면 나 자신의 여전히 부패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걸 지금 호적에다 기록을 해주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렇죠, 신음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멀쩡하게 있는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썩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속이 썩는 일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악을 보면 속이 썩는 일이 생겨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상이 소망 가운데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소망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25절에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덕목이 필요해. 그게 뭐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 주시겠지, 주시겠지, 주시겠지 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희희낙낙대고 만사형통이라고 그러고 가서 꽝꽝대고 노래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부패된 이와 같은 본성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사모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부지런히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이 몸이 아직 구속이 안 됐어요. 제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파주 동산에 묻혀 있어요. 아버지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가 계십니다. 근데 아직 몸이 구속이 안 됐어요. 몸이 지금 어디에 이제 저 파주 동산에 있어요. 다 썩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저 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 몸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못 고칠 병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구속이 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다시는 흘리지 않습니다. 고통 다시는 받지 않아요. 이와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끙끙대며 신음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에는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신음하면서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셋째 하늘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렇게 끙끙댈 때 어떤 일을 하냐,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일단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병에 걸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끙끙만 되는 거예요. 그냥 끙끙 되는 거예요. 신음만 하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끙끙대고 죽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가장 깊은 기도가 뭐냐? 쫙 읊는 거 이거 쫙 해가고 뭐 5분, 10분, 1시간 읊는 거는 아직 고통이 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이 있고 신음이 가득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야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뭐만 나와요? 주여. 그렇죠? 아버지 그 얘기 나오고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걸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많나 보네. 저는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긴 기도가 안 나와요. 짧은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짧은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일을 하다가 그러고서 지금 몸이 피곤해 와서 지금 침대에 누웠어요. 아 거기서 무슨 한 시간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주여 할 일 다 했습니다. 오늘 밤 잘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1분 기도하고 자는 거지 무슨 1시간씩 기도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 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끙끙대고 살고 있는데 뭐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아직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고통을 아직 덜 당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단성 시비도 있다 그러고 뭐도 있다 그러고 고통을 당하고 매일 하루 종일 앉아갖고 성경 교정하느라고 몇 시간씩 앉아갖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이런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예요? 아버지 아시죠? 잡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아시죠? 하면 아시죠? 아버지가 뭐 더 뭐 다 내려다 봤는데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 멋있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끙끙끙끙 대고 하니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 우리가 가져다 준 거. 그렇지. 여기 문맥상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끙끙대고 신음하고 가져다 준 거 그걸 들고 친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근데 성령님은 기도를 해서 아버지 앞에 갔다 이렇게 중보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00% 아버지 뜻대로만 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성령님은 헛된 기도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렇죠.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끙끙대며 신음하고 신음을 갖다 쏟아놓잖아요. 성령님이 그것들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 기록해 놓았는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러면 그 마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끙끙대고 신음하며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세 마디뿐이 안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약의 말씀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영광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제가 이렇게 입었는데 옷이 잘 맞으니까 편안하단 말이야. 근데 세상이란 옷이 너무 편안해요. 그럼 뭔가 잘못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끙끙대고 신음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끙끙대고 신음해요? 세상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맞아야 돼요. 내 사상과 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과 안 맞으니까 끙끙대는 거지 잘 맞으면 왜 끙끙대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음하는 사람이냐? 세상이라는 옷이 안 맞아요.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과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게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왜 그러냐?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야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데 아직 구원받았지만 아직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끙끙대는 이와 같은 신음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